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25절 한 절 더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오늘 말씀은 지난 주일날 주신 말씀인데요. 정말 교회 내에서 또 우리가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아주 모범적이고 모든 것을 다 갖춘 신실한 청년입니다. 거기에다가 그 경제도 있고 또 거기에다가 영적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사모할 만큼 간절함이 있을 만큼 그러한 그 청년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재물이 많은 청년이라고 그랬고 또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에도 이 재물이 많은 청년이며 또 관원이며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질문할 정도며 또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겠느냐고 이렇게 갈급한 그런 아주 모범적인 그러한 믿음으로나 아니면은 외적으로나 모범적인 그러한 부자 청년입니다. 그 청년을 보면서 어떠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또 청년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16절부터 보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묻습니다. 마가복음에 누가복음에 보면은 부자 청년이라고 나오는데 이 앞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예수님한테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그 16절에 보면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서 선생님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보고 선생님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직 모른다는 뜻이고 또 선한 일에 대해서도 그 선한 분이 누구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7절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선한 일은 오직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이시라서 그 선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밖에 모르십니다. 그리고 선한 분 또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지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따라오고 정말 영생을 얻기를 소원하고 그러면서 왔는데 그 믿음이 성경이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종교적으로 예수님도 모르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말 귀한 청년이지만 이렇습니다. 우리도 역시 정말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하나님을 정말 알고 있나? 내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또한 사람을 만드시고 천하만물을 다 만드신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그 사람 또한 우리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으셨다고 그러는데 과연 내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가?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받아서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로 이 땅에 살도록 만들어주셨는데 내가 누군지 아나? 또 천지를 창조하시고 해와 달과 별과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그것을 지금도 이렇게 주관하고 계시고 그 가운데 인간을 두시고 인간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 대신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투영되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내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고 또 전도를 한다고 하면서 그런 믿음이 있나 요즘 자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쭙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성경대로 창조하시고 성경대로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래서 내가 아는 수준대로 알았지만 내가 아는 수준대로 알고 내가 아는 수준이 단 줄 알고 들려지는 대로 알았는데 어느 날 계속 복음을 듣다 보니까 아 이게 너무 내가 작은 존재라서 내가 지금 알아듣는 것은 나의 경험과 나의 상처와 내게 있었던 모든 인생을 통해서 있었던 그것을 통해서 들려지는 그 말씀으로 알고 있는 것뿐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알려면 저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여쭤봐야 되겠어요. 하나님 누구세요? 하나님 누구세요? 모세가 어려서부터 아주 어려서부터 엄마에게 이렇게 젖을 먹으면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생각을 했지만 막상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 누구십니까? 내가 누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냅니까?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그렇게 나타내고 싶어 하신 하나님 또 우리가 누군지를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그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그 우리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우리도 역시 오랜 세월 동안 구원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을 보면 지나온 이렇게 과거에 생활했던 그 신 믿음의 동료들을 보면서 너무나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알았구나. 그냥 영접기도 하면 영접이 아니라 영접기도 하면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치료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이렇게 사랑도 느꼈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좋아서 이렇게 교회 다녀 이래서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기준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면서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청년처럼 정말 부자에다가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복을 얻는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뭐 질병이 있다거나 뭐 장님이라거나 맹인이라든가 아니면 문둥병이 있다 그러면 조상의 죄,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시대에 아직 유대인들이 있고 아직 구약의 그 생각들이 있는 이때에 이 청년은 대단히 믿음이 좋은 청년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구약에서 생각했었던 것처럼 모든 계명을 다 지키면 생명을 얻으리라 했던 것처럼 그런 뜻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8절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어려서부터 이런 것을 다 지켰다고 합니다. 20절 보면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 레위기 18장 5절을 보면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 말씀하시지만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다 지킬 수 없으니까 다 하나라도 지키려고 애쓰고 애쓰고 애쓰지만 지킬 수 없으니까 짐승의 피를 드려서 양의 피를 드려서 속죄를 합니다. 21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 텐데 할진대 다 지켰다고 합니다. 청년이 정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을 다 지켰다면 얼마나 신실합니까? 그런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묻습니다. 21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 소유를 네가 정말 온전하고자 하려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우리는 그동안 많은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경쟁을 하면서 비교를 하면서 출세를 하면서 내게 성공을 하려고 하면서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육신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여기서도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리라. 이 구원의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에게는 뭐가 먼저 보여지냐면 내 소유를 팔아, 내 소유를 팔아라 하는 것부터 보여집니다. 전에 우리의 이제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늘 그 전에 교회에 있을 때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우리의 인간의 사는 목적은 사람의 사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다. 그 말씀하실 때 제가 믿음이 어렸을 때는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 그럼 나는 뭐야? 속으로. 그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죽나? 그래도 내 삶이 있고 내 자녀들의 삶이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 그런 이렇게 저 속에서 동의하지 못하는 내 거는 다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다 말하자면 다 드리고 나는 아무것도 없이 쫄딱 아무것도 없이 살아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인간의 본질이 누군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아서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드러내는 자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반사하는 자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투영해내는 그런 자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드러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나도 영광 받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만들어주셨는데 내가 다 빼앗기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역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게 그전에도 말씀을 들을 때 내 소유를 빼앗긴다는 것이 너무나 커 보였어요.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늘에서 있는 보화는 아직 보이지 않고 멀리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가 않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분, 그 성자 예수님을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시면서 이렇게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그것이 얼마나 큰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 하늘의 보화가 얼마나 큰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초청하신 그 초청이 얼마나 큰지 모르니까 가난한 내 소유를 팔아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이게 너무 커 보입니다. 그때 22절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옛날에 제 모습이 생각납니다. 있는 것도 없는데 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면 내 거 있는 거 다 뺏어서 다 속속들이 다 긁어서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는 줄 알고 아이가 어머니가 아이에게 많은 것을 주면서 엄마 한 입 줄래? 그렇게 하면은 그 아이에 너무 귀여워서 칭찬해주고 더 많은 것을 줄 텐데 그것도 뺏길까봐 싫다고 우는 것처럼 그러한 이렇게 그랬었던 저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 청년 역시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재물이 많은데 재물이 더 크게 보여지고 자기 소유가 더 크게 보여져서 이것을 팔라는 것이 너무 크게 보여져서 하늘에 있는 보화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신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23절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이 부자 청년이 나빠서가 아니라 인간의 상태를 모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수준에서 복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도 원하고 부자 되고 또 취직 잘하고 또 자녀 잘 되고 이러한 세상에서 얻으려고 하는 그 이 땅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 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가 또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지음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면서 나타내 주시고 그런 우리였는데 언약을 어김으로 인해서 하나님 떠나서 완전히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 가만히 있기만 해도 우리 속에는 부패가 있는데 그런 우리의 상태를, 인간의 상태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 인간이 부패하고 또 사단에 의해서 하나님 떠나고 또 죄 문제로 인해서 우리 인생에 저주가 들어오고 이거는 재물로도 바꿀 수가 없고 우리의 선한 행위로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선한 행위로도 절대로 그 우리에게 있는 저주, 우리에게 오는 죄 문제, 우리 일생을 종노릇 시키는 사단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 그리스도로만, 오직 예수님으로만, 오직 그 성경에 의한 그 구원의 기준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너희가 부자라고 생각했던 것, 너희가 너희 소유라고 지극히 크다고 생각했던 것, 돈 재물이든지 학벌이든지 명예든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부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으로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24절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말씀하십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는 천국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이제 신명기 7장을 한번 보면 신명기 7장 12절로 14절 보면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네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네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네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네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신명기 7장 12절로 14절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이런 복을 줍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 신실하죠. 또 지위가 있죠. 또 이렇게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다 지키려고 하죠. 이런 청년을 볼 때 정말 모범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 딱 잘라 말씀하십니다. 이때 25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구약의 사상으로 우리가 지금 봐도 그래요. 누가 교회 와서 정말 신실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재물처럼 경제력도 있죠. 지위도 있죠. 또 신실해서 어른도 공경 잘하죠. 또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것들이 다 모습이 보이지만 그것으로는 안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때 몹시 놀랍니다. 아니 저런 청년이 구원을 못 받으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 전에 16절 전에 13절 14절 15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제 어린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이 꾸짖어요. 그러니까 1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천국이 어린아이처럼 받드는 자, 천국은 천국을 사모하여서 순수하여서 자기의 소유, 자기의 욕심 그런 거 다 없이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천국이 있다 그러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죄에서 사단의 손에서 하나님 자녀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할 때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자 그만 할 수 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복음이 변질됐습니다. 복음이 변질돼서 구원의 그 기준이 변질됐습니다. 구원의 기준이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구원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구원의 기준을 삼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29절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지금까지는 구약의 그 의미로 아니면은 또 우리의 그 일상적인 생각으로 종교적인 생각으로 아 구원받을 수 있겠다 했는데 하나님은 말씀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십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으로만 구원받고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이 부자 청년의 그 믿음을 보면서 우리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구원관을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원래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받아서 이 땅에서 왕 같은 자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들어 놓으셔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서 사랑과 능력과 오래 참음과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언약을 어겨서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세상 것으로는 재물로도 율법으로도 그 어떤 선한 인생 인간들이 생각하는 선한 행위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봉사로도 그 어떤 헌신으로도 그 어떤 응답을 받았어도 그 어떤 치유를 받았어도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기준은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만 그 죄에서 다시 해방이 되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고 또 하나님 떠난 데서 해방이 돼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고 또 우리 하나님 자녀를 왕 같은 자녀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녀를 하나님 떠나게 해서 하나님과 원수 되게 하고 일평생 사단에게 종노로 시키는 우리를 그 사단의 종노로 돼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은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만 오직 예수님으로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준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으로 은연 중에 복음을 받으면서도 우리의 구원의 기준이 점점 내려갑니다. 점점 흐려집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복음이 변질됐나 또 이 땅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을 세워나가야 되겠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랍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저런 청년이, 저런 신실한 청년이, 저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되는 저런 청년이 구원을 못 받으면 누가 받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또 놀랍니다. 그 구원의 그 은총이 얼마나 큰지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지극히 크신 사랑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사랑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에 빠져 있고 저주에 빠져 있고 또 사단의 일평생 종로로 타는 우리를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 모릅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이렇게 못 받았다고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또 어머니는 또 팔남매를 키우시느라고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팔남매를 키우시느라고 아주 엄하게 자라서 어머니의 사랑도 못 받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아 나는 사랑이 뭔지 몰라. 그러는데 어느 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모르고 있구나. 내 수준으로만 아는 거예요. 내가 철이 들었을 때 보여줬던 그 어머니와 아버지가 저에게 대했던 것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 아버님이 아주 자상하셨대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그동안 얼마나 그 어린 시절 유아 시절을 얼마나 사랑을 받고 살았겠어요. 또 저희 어머니도 사랑의 표현이 서툴러서 그랬지 그 속에는 얼마나 저를 사랑하셨겠어요. 아예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아버지 어머니의 나를 사랑했던 것이 이렇게 새록새록 되면서 아 그래서 내 속에도 나는 사랑을 못 느꼈다고 생각했지만 저 속에 사랑의 마음이 있고 부드러운 마음이 있고 긍휼을 여기는 마음이 그래도 사랑을 받은 흔적이 있구나 해서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아 그 정도로 부모님의 사랑도 내가 이렇게 늦게야 깨닫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 듣는 수준으로만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단 줄 알고. 그래서 요즘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세요? 내가 들려지는 거 말고 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만큼 깨닫게 해주세요. 또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왕 같은 존재, 또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 내 수준 말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알려주세요.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29절 보면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내 것을 다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그것이 영생을 상속받는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이렇게 충돌될 때 복음과 하나님의 그 언약과 이 삶이 충돌될 때 복음을 택할 수 있는 거죠. 30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성경이 기준이 되도록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되겠고 구원받은 증거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또 구원받은 증거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랑으로 계시고 구원받은 증거로 그리스도께서 매일 그리스도의 일을 해주십니다. 이것을 어린아이와 같이 믿는 믿음으로 어린아이가 받들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언약을 받들고 받아들이는 자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을 사모하며 그런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수준, 저희들의 그 경험, 저희들의 상처, 저희들의 그 살아온 인생 그 수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수준대로라면 이 신실한 부자 청년은 정말 구원받았고도 남았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주님, 이 구원의 기준은 성경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단의 손에서 하나님 떠난 데서 또 죄의 저주에서 해방받는 길은 그 무엇으로도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예수가 그리스도의 사역을 해주실 때만이 구원받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증거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거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주님이 그 은혜를 마련해 놓으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며,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사랑을 마련해 놓으시고 내 사랑 안에 거하라 하시는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수준으로 이 구원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믿음을, 주님 그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고 어린아이처럼 받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서로 권면하게 하시고 정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사모하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14개 교회 위에 함께 하시옵소서. 또한 연약한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연약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를 받는 그 비밀이 있는 기간들이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